VOA 세계뉴스입니다. 미 법무부가 러시아인 한 명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러시아 정보공 요원인 37세의 세르게이 블라디미로비츠 체르카소프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위장 취업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2년부터 브라질에서 사용했던 빅토르 밀러 페레이라라는 가명으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입학했고 2018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2020년 학위 취득 후 그는 ICC에 취업을 시도했지만 네덜란드 입국이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기타 기관의 정보를 얻기 위해 외국 정부에서 요원으로 활동했고 비자 사기와 은행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지난해 7월 브라질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법무부는 성명했습니다. 체르카소프에 대한 연방조사는 미 연방수사국 FBI 워싱턴 사무소와 방첩부서의 협력하에 진행됐습니다. 한편 ICC는 지난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북한 주재 신임 중국 대사가 평양에 부임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27일 보도했습니다. NHK는 이날 왕야징 대사가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돌아갔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내정된 왕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평양으로 부임한 첫 번째 외국 외교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 언론은 지난 2021년 12월 왕 대사의 전임 이진준 대사가 6년 9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북한을 떠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왕 대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북한이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부임하지 못했으나 중국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왕 대사의 부임을 요청했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왕 대사는 중국 외교부에서 중국 공산당 대외관계 담당 중앙대외연락부 부국장을 지냈으며 2018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바 있습니다. 김승겸 한국합참의장이 27일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미한 연합해상훈련 중인 미국 니미츠 항공모함을 방문했습니다. 한국합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승겸 합참의장이 니미츠 항공모함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미한 해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영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단호하게 압도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의 핵공격 시도는 곧 정권 종말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해상훈련은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니미츠 항모강습단의 방안은 전사의 방패 연합기동훈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47경부터 8시경까지 황해북도 중하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각각 37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합참은 세부 재원과 추가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이번 발사가 북한의 불법적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불안정한 영향을 보여준다며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한 북핵수석 대표들은 27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이 27일 개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통을 지낸 마 전 총통의 이번 방중은 1949년 2차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에 패한 중국 국민당이 타이완 섬으로 건너간 이후 타이완 전현직 지도자로는 처음입니다. 마 전 총통은 이날 학계와 대학생 대표단, 가족들을 이끌고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것, 인류의 오랜 바람이자 또 세계의 의료과학기술이 주목하고 있는 연구 분야죠. 그런데 건강의 비결을 멀리서 찾지 말고 매일의 식단으로 만성질환 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 하버드대학 연구진의 건강밥상 소식에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NBC 방송이 전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영양학 전문가들의 추천 밥상, 이 하버드 다이어트는 이른바 지중해식입니다. 이 한 끼 식사를 접시에 모두 담는다면 과일과 야채를 절반 정도 담고요. 나머지는 통곡물과 단백질로 채워서 영양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과일과 야채도 되도록 다양한 색으로 갖추면서 과일보다는 야채를 더 많이 먹도록 하고 입에는 거칠지만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높은 보리나 통밀, 현미, 퀴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을 접시의 4분의 1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생선이나 오리고기, 닭고기, 콩이나 견과류 등으로 그러니까 건강한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성 기름으로 조리를 하되 가능한 적게 쓰고요. 설탕이든 음료나 우유보다는 물, 차, 커피를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적어도 5번을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젊을 때 익혀서 일상이 된 좋은 습관,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그 간단한 검진과 이분들의 상태, 검진을 통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간단한 충치치료나 잇몸치료. 이런
한국 서울에 가난한 노인들의 치아를 무료로 살펴주는 치과 진료소가 있다고 하는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보내드리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5도입니다. 구름이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28일 화요일에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원산과 장전 지역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거나 구름만 끼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4일과 수요일 5일쯤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사이고요. 낮 최고는 영상 4도에서 영상 17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상은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서해는 앞바다 쪽은 구름 많다가 전체적으로 맑아집니다. 맞바다 물결은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상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15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는 0도에서 14도입니다. 개성은 2도에서 15도, 함흥은 0도에서 시작해서 17도까지 오릅니다. 원산은 3도에서 16도, 청진은 0도에서 10도, 끝으로 해산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1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러시아가 핵무기를 옮긴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부의 사법개혁 강행에 반대한 국방부 장관이 해임된 가운데 반정부 시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인주 전 타이완 총통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서방 국가들과의 긴장 국면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5일 러시아 국영방송인 러시아 24와의 회견에서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7월 1일에 벨라루스 땅에 전술 핵무기를 저장할 시설이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요. 러시아가 그 핵 위협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이번 선언하고 더불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우리의 잘 알려지고 효과적인 이스칸데르 체제를 벨라루스 쪽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수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항공기 10대가 이미 벨라루스 쪽에 배치돼 있고 4월 3일부터 훈련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번 조처가 미국의 행동에 이걸 견주면서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행동을 얘기한 걸까요?
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이 유럽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 땅에 이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는 그러면서 이곳에서도 특이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의무와 우리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똑같이 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벨라루스 보겠습니다. 동유럽의 그 나토 동맹국하고 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이 나토 3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줄곧 나토 가입을 원했었는데 이 러시아가 이 자국 안보 위협을 이유로 이 나토 가입에 반대해 왔고요. 이게 바로 이 전쟁을 시작한 명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이렇게 러시아 밖에다가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지난 1991년에 이 소련이 무너진 뒤에는 처음입니다.
예.
이 소련 시절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는데요. 소련이 무너진 뒤에 각국이 러시아 쪽으로 핵탄두를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에 이걸 완료하면서 현재 이들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벨라루스 전술 핵무기 배치는 벨라루스 쪽 요청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다만 벨라루스 측에 전술 핵무기 통제권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 반응 보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 한 고위관리가 로이터 통신에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상당 기간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미국 정부가 두 나라 사이 움직임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관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전략적 핵태세를 조정할 어떤 이유도 또한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26일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네, 커비 조정관 얘기 조금 더 들어보죠.
네, 커비 조정관이 26일 미국 CBS 시사 주간 프로그램인 페이스 더 네이션에 나왔는데요. 그는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나 여타 다른 곳으로 핵무기를 옮겼다는 어떤 징후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핵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어떤 핵전쟁도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만일에 핵무기를 쓴다면 그건 분명하게 중대한 선을 넘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자체적인 전략 억제 태세를 변경하기에 할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면서 미국이 매일 러시아 핵무기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나토 측의 반응도 볼까요?
예, 나토는 푸틴 대통령 주장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하나 룽게스쿠 나토 대변인은 이 나토는 국제적 약속을 존중하면서 활동한다면서 이 푸틴 대통령 발언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핵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 EU도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는데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26일 트위터에 벨라루스가 러시아 핵무기를 받아들인 것은 무책임한 긴장 고조 행위이자 유럽의 안보 위협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멈추는 것은 벨라루스 쪽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EU가 추가 제재로 여기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쪽 반응도 보겠습니다.
네, 이 벨라루스를 인질로 삼아서 위협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회의 보좌관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크렘린이 벨라루스를 핵 인질로 삼았다면서 벨라루스 사회에서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극대화할 것이며 또 벨라루스 내부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도 트위터에 푸틴이 할 수 있는 건 결국에 전술 핵무기로 겁을 주는 것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 전국이 지금 요동치고 있네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 이른바 사벽 개혁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최대 노조가 27일에는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 자 정부 방침에 반대한 장관이 또 갑자기 해임되는 사건도 벌어졌다고요?
네,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26일 전격적으로 해임됐습니다. 이 갈란트 장관이 전날인 25일 이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이걸 강행하면 이스라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처가 시위에 더 기름을 부었습니다.
갈란트 그 국방장관이 해임됐다는 소식에 시위가 더 격화한 건가요?
맞습니다. 26일에 주요 도시 곳곳에서 갈란트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와 학생 등이 이 사법개혁 추진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주요 도시에서 13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갈란트 장관 해임 소식에 또 일단의 예비역 군인들이 복무 거부를 선언하고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시위대와 당국 간의 충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테라비브 등 일부 지역에서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또 시민 수만 명이 26일 밤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요. 예, 테라비브 내 일부 도로를 점거하거나 도로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면서 이 시위대 해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전국을 지금 혼란에 빠뜨린 사법개혁, 왜 이렇게 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법개혁 골자가 사법부 힘을 빼고 의회 힘을 늘린다는 게 골자입니다.
예.
국민 뜻이 반영되지 않은, 즉 국민 섬으로 뽑지 않은 사법부가 너무 많은 권력을 휘두른다는 주장인데요.
네네.
그래서 대법원의 각급 법원 판사를 뽑는 위원회에 의회 의원들을 많이 참여하게 하고 심지어는 대법원의 판결도 의회 표결을 통해 뒤집어질 수도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쪽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역시 사법부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입니다. 사법부가 힘을 잃게 되면은 의회나 정부를 견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현재 이제 뇌물수수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개혁을 통해서 처벌을 피하려는 술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요 노조가 총파업에 또 나선 거네요.
네, 보건이나 교통 금융 분야 역시 80만 명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노동자 총동맹이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 여파로 벵구리온 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이 이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주요 의사노조 등 다른 필수 부문에서도 파업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당초 27일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낼 예정이었는데 이걸 연기했습니다.
예.
현지 매체 보도를 보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측근들과 밤을 새워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담화 발표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서 이츠하크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 이스라엘 안보와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국민의 통합과 책임을 위해서 이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 반응 보겠습니다.
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민주주의 사회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강해지고 변화하며 이건 대중 지지를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타협점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또 이스라엘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이 중국을 방문했군요.
네, 마 전 총통이 27일 오후에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마 전 총통이 4월 7일까지 중국에 머물 예정인데요. 이 전직 타이완 총통이 중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식적인 방문인가요?
아닙니다. 개인 차원 방문입니다. 이번 방문에는 이 마 전 총통 가족뿐만 아니라 학자들과 대학생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함께했습니다.
예, 시간이 꽤 길거든요. 이번 방문에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마 전 총통은 난징과 창사, 우한 등 도시들을 방문합니다. 또 국민당 창시자인 순원의 무덤과 전 관저 등 국민당의 중요한 장소들을 방문하는데요. 오는 4월 5일 명절인 한식에는 이 집안 사람들이 살았던 곳과 이 조상들 무덤도 찾을 예정입니다.
네.
마 전 총통 일정에는 베이징을 가거나 이 중국 정부 관리들과의 공식 회담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비공식으로 접촉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방문에 대해서 마 전 총통 쪽에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이번 방문이 인적 교류를 통한 양안 간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으로 가기에 앞서 그는 기자들에게 나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교류로 양안 사이 분위기를 개선해 평화를 더 빨리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타이완 정부 쪽에서는 관련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총통실 린 유첸 대변인은 27일 총통실은 중국 정부가 전직 총통 방문에 있어 국제 기준을 따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네요.
네, 타이완 판공실이 지난주에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마 전 총통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방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류가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이 젊은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틱톡과 관련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첫 유세에 나선 현장에서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대량 인출 사태로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을 미국의 중소은행이 인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틱톡 관련 소식부터 볼까요?
네. 지난 23일 중국 업체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틱톡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네.
청문회 이후에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틱톡에 대한 입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네, 매카시 하원의장이 뭐라고 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매카시 하원의장이 2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쓴 글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글에서 이 틱톡의 최고 경영자 CEO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틱톡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원은 이 미국인들을 중국 공산당의 기술적 촉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백하시 하원의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네, 앞서 진행된 청문회에서요, 중국 정부의 틱톡 사용자들의 데이터 접근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 틱톡 CEO가 내놓은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주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짚고 가야겠네요.
네, 청문회 출석한 추 쇼즈 틱톡 CEO가요. 이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의 기관이 아니고 틱톡 시스템에는 그 어떤 정부의 접근도 막도록 방화벽이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이 틱톡 측이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긴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이렇게 답한 겁니다.
예. 자, 틱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틱톡은 정보 보안 노력을 위해서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작업에 거의 1,500명의 직원이 투입됐고 또 틱톡 사용자들의 정보 저장을 위해서는 미국 기업인 오라클의 서버와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메카시 하원 의장 말고도 또 다른 의원도 역시 의회 차원에서의 움직임에 관해서 말을 했다고요?
네, 미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요. 26일 미 ABC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이 틱톡 청문회 이후 의회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갤러거 의원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이 정보를 통제하도록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을 하나 되게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의원도요. 이날 CNN 방송에서 추 CEO의 설명을 통해서 틱톡이 미국의 위협이라는 게 분명해졌다면서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의회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의회에서 이 틱톡 관련한 여러 법안이 지금 제안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요. 지난 7일 미 상원에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네.
국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 기술업체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상무부에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틱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백악관은 이 법안 소개 후에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도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공기관의 전자기기에서 틱톡 앱을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주 차원에서의 조처도 있는데요. 켄터키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주 등은 주 정부의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행동에 나선 주가 한 20개가 넘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이 틱톡 금지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외교부 차원에서 이를 비판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이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를 내놓지도 않으면서 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공정한 경쟁을 존중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마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틱톡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실제 그 사용자들은 틱톡 사용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현재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 1억 5천만 명쯤 됩니다.
아.
예,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미국 유권자들 상당수가 틱톡이 제기하는 국가 안보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3일 발표된 CBS 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보는 응답률이 56%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틱톡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 틱톡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온도차가 좀 있었는데요.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세대 내에서는 틱톡 사용 금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39%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는 응답률이 50%를 넘겼는데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률이 높아졌고요.
네.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무려 8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큰 파장이 일었죠.
네.
지난 18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검찰에 체포될 테니 지지자들이 이에 항의해 줄 것을 촉구한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목한 날짜가 지난 21일이었는데요. 뭐 결국 해당 날짜에 체포는 없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첫 대선 유세 현장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겁니다.
예, 자,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2024 대선 첫 유세 행사를 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자신의 수사에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인데요. 이 바이든 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적수에 대해서 법 집행기관을 무기화하는 것은 스탈린주의 러시아의 공포 호러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이는 마녀사냥이었고 가짜 수사가 계속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검찰의 기소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어떤 혐의 때문입니까?
예, 검찰이 현재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성인 영화배우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제공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2016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전했는데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이후 코언 씨에게 이 돈을 변제해줬고 그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위조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혐의에 대해서 곧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에 내가 체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또 이런 주장을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어떤 얘기였습니까?
네, 조 타코피나 변호사가요. 지난 26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방송 진행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21일 자신이 체포될 것이란 말을 했는지 이게 지어낸 말인지를 물었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타코피나 변호사는요. 지어낸 게 아니라면서 비밀 경호국과 뉴욕 경찰 간의 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공소 절차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정보가 맨하튼 지검에서 유출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기반으로 해당 주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예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했던 얘기하고 좀 다르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이와 관련한 주장이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인데요.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21일 체포될 거란 주장은 언론 보도에 기반한 걸로 검찰에서 실제 공지받은 바가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 여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네, 이르면 27일 대배심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맨하튼 대배심은 주로 월요일과 수요일 또 목요일에 소집되는데요. 27일 월요일이 이번 주 대배심이 소집되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대배심의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죠. 지금 경비도 강화된 상태고요.
네, 맞습니다. 맨하튼 지검이 있는 뉴욕을 비롯해서요. 수도 워싱턴 DC가 이 폭력 시위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26일 자신이 미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워너 전 의원은 FBI는 자신들이 이에 완전히 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위협은 보지 못했지만 일부 우파 진영에서의 수사 수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잠재적 기소에 대한 모든 파급 효과에 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산한 은행이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인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요. 26일 발표에서요. 미국의 중소은행인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 쉐어스가 SVB를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 합의에 따라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17개 지점이 27일부로 퍼스트 시티즌스 산하 지점으로 개장됐습니다.
예, 자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한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 규모가 큰가요?
이 은행의 자산이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요. 1090억 달러인데요.
예.
이게 미국에서 30번째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금액은 900억 달러가 조금 못 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당시 그 실리콘밸리 은행 규모인 2090억 달러의 절반쯤 됩니다.
네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하루 사이 한 420억 달러가 인출되는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난 10일 폐쇄됐는데요. FDIC가 관리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결국 규모가 한참이나 작은 은행에 인수된 겁니다.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인수로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의 규모가 약 2190달러가 됐습니다.
인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퍼스트 시티즌스는 이 SVB 실리콘밸리 은행에 72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예.
이게 원래 가격보다 165억 달러가량 인하된 겁니다. 다만 약 900억 달러에 달하는 증권과 다른 자산은 이번 인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편 퍼스트 시티즌스는 이번 인수를 위해서 FDIC에 현금을 선납하진 않고요. 최대 5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 평가 보상권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FDIC는 27일부터 내달 14일 사이에 이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격은 이 퍼스트 시티즌스의 주가가 얼마나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번 인수를 진행한 퍼스트 시티즌스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프랭크 홀딩 퍼스트 시티즌스 최고 경영자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 거래는 은행에 있어 중대한 일로 이번 거래가 예금자들에게 훌륭한 결과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FBB의 글로벌 뱅킹 사업이 민간 자본 그리고 벤처 투자 기업과 가지고 있는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전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폐쇄한 은행이 있었죠. 시그니처 은행. 이번 인수보다 더 앞서 다른 은행이 인수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그니처 은행은요, 이 실리콘밸리가 폐쇄된 뒤 이틀 후에 지난 12일 폐쇄됐는데요.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가 지난 19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번 인수로 일단 폐쇄된 두 은행 모두 새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건국 초기 국가의 기본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헌법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인종차별과 학교 통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4조, 이 중에서 특히 1항은 그간 논란이 많았던 항목이었습니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인 1866년에 제안됐습니다. 이 가운데 1항의 첫 번째 목적은 당시 미국에서 흑인들을 겨냥한 부당한 법적 처벌을 막는 데 있었습니다.
At the time of the ruling, many school systems, especially in the southern states, had separate schools for white and black students.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도 흑인들에 대한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54년 이런 상황에 커다란 균열을 내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자기 아이들을 가까운 백인 학교에 보낼 수 없었던 흑인 부모들이 인권단체 도움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호소한 것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인종별로 학교를 분리하던 정책은 이전 세기인 1896년에 나온 연방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Separate but Equal 원칙에 근거했습니다. 이는 분리돼 있어도 시설의 질이 같으면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54년 연방대법원은 이런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흑백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흑인 어린이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인종분리 정책은 보통 흑인들이 열등하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열등감은 어린이의 학습 의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종분리 정책은 흑인 어린이의 교육과 정신적 성장을 저해하고 인종이 통합된 학교 제도에서 그들이 받을 일부 혜택을 빼앗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본 법원은 인종분리 정책이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한다.
And even now, many schools are still effectively segregated.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이 나온 지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인들이 인종별로 모여 사는 경향에 따라 학교 학생 구성도 인종별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 내 학생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인종적으로 분리된 학교에 출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두 번째 시간으로 인종차별과 학교 통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서울 종로 돈이동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여는 치과가 있답니다. 돈 걱정 때문에 이가 아파도 이가 없어도 치과 갈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무료 치과 진료소입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동혜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뒤로 누울게요.
네.
알고 계셨어요? 바람 좀 불겠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다듬을 건데요. 물이 좀 나와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돈이동 쪽방 상담소. 이곳 5층에 있는 우리 동네 구강관리센터에서 한 지역 주민이 치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의료 서비스 가운데 특히 치과 진료는 치료비도 부담스럽고 또 치료받기가 무서워 가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치료비의 부담을 없앨 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무료 치과 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먼저 돈이동 쪽방 상담소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최영민 소장입니다.
돈이동 쪽방 상담소는 돈이동 내에 있는 쪽방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요. 저희는 작은 건물이 한 84개 동에 주민분들이 한 500분 정도가 사세요. 저희가 그 2000년 초에 이제 개소가 됐고요. 서울시에서 이제 2018년 2월 달부터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쪽방 내에 이제 샤워 시설이라든지 세탁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담소 내에서 목욕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세탁을 할 수 있게 좀 기본적으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분들이 좀 열악하게 이제 계시다 보니까 뭐 상담을 통해서 뭐 일자리를 연계해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 복지 서비스들을 좀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서울시가 실시한 쪽방 주민 실태 조사에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 1위로 치과 진료가 꼽혔습니다.
그 쪽방 주민분들 중에 뭐 대부분이 경제 사정이 좀 뭐 열악하다 보니까 뭐 제때 이제 치과 진료를 못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이 제때 이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해서 치아가 없거나 치과 치료가 이제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행동하는 사회의 이제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 위해서 치과 진료소를 좀 만들어보자 하던 차에 서울시에서 우리금융그룹이라는 그 기업을 좀 연결해 주셔서 치과 진료를 좀 소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치과 진료는 주 3회 운영하고 있고요. 약 3시간 정도 진료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오후 시간에 못 오는 주민들을 위해 야간 진료도 하고 있고요. 현재는 6명의 치과 의사가 진료를 돕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의사회 회원들의 봉사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동원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여기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학생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실제 이제 이곳의 내용을 채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월요일과 금요일은 그 간단한 검진과 이분들의 상태, 검진을 통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간단한 충치치료나 잇몸치료 이런 기본적인 진료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는 치아가 그래도 좀 많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예방치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에는 보철, 이런 틀니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틀니치료가 필요하거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쪽방촌 주민의 치아 상태는 어떨까요?
처음에 이분들을 진료를 하면서 처음에 되게 가슴이 막막해지고 머리가 멎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65세 이상 노인의 대략 한 1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여기에서 주민분들을 봤을 때 사실 20% 정도는 그 이가 하나도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인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65세 이상도 아니고 50대도 계시고 뭐 60대도 계시고 뭐 이러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가 없는 상태로 지내고 계신다는 거가 처음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치과에서 진료를 할 때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도 없어서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서 그냥 후루룩 들이켜야 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치과를 가지 못한다는 거가 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었고요.
그래서 한동원 교수는 쪽방촌 주민의 이 치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신의 일을 잘 관리하고 또 유지하면서 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원 교수의 목표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가 없어서 잘 씹어 드시지를 못하는 분 혹은 특히 앞니가 없어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씹는 것과 보기 흉해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요거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건강한 치아, 건강한 잇몸, 건강한 입 안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같이 키워나가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한동원 교수는 주민들이 이 치과 진료소를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 아프거나 뭐 이가 없어서 뭐 씹지 못하고 이런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때 치과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치과를 찾아오거나 혹은 내가 사는 지역 동네 안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우리 동네 구강관리센터라고 하는 것을 다른 곳이 아닌 이 쪽방 주민이 살고 있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 이 센터를 만들었던 이유가 가장 내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내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런 목표를 갖고서 이곳을 계속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 구강관리센터로 들어서니 진료실장 권수연 씨가 진료 안내를 돕고 있었는데요. 이날은 어떤 분들이 진료 예약을 했을까요?
저희 오늘은 처음 오신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입안 상태를 좀 보고 기록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스케일링 하는 환자분들 그리고 입에 이제 충치 예방하는 불소 도포 그리고 레진이라고 충치 치료 그런 거 되게 다양하게 많이 오늘 또 많이 잡혀있네요. 지금은 웬만한 건 진짜 다 하고 있고 틀니나 보철 치료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임플란트도 계획은 있어요.
진료실장 권수연 씨도 센터를 개소하기 전부터 함께 해온 일원인데요. 이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쪽방촌 주민들과 누구보다 가까워졌고요. 이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센터를 들를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의 저도 지금 쪽방촌에 사시는 주민들 소속인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매일매일 보고 하니까 예전과 다르게 확실히 많이 환영해 주시기도 하시고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그냥 생겨서 와봤다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오며 가며 편하게 저한테 말씀하시고 예전보다 훨씬 좀 덜 두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쪽방촌 주민들을 만나니 우리 동네 구강관리센터에서 이 치과 진료를 받은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주민들한테 얘기 치아가 부실한 사람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저는 요거 앞니 없어갖고 요거 분무 틀려 있어요. 좋은 치지죠? 아무렴 여기 치약지구 지역에서 주민들이 아무렴 치과 가려면 비용 발생하고 이렇게 좀 여기 치과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여기 장소도 아니고 이렇게 여기 동네 주변에 가까운 데 이렇게 생기면 여러모로 여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주로 여기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치아 상태가 부실하니까 그분들도 많이 오셔갖고 지금 여기 치료들을 받고 계세요. 많은 도움이 되죠.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게 생활하는데 일부분이다 보니까. 예, 사람이 식사가 원활할 수 이제 할 수 있어야 거기에 만족도와 이제 뭐 행복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주민 나정혜 씨도 치과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쉽게 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병원은 또 돈을 얼마 받을지 그래서 못 가지. 그런데 여기 가니까 이렇게 부서진 것도 다 붙여주고 그 전에 치과를 가갖고 막 이렇게 갈아놨어요. 틀리하느라고. 근데 거기가 이렇게 막 시큰시큰 아팠거든. 근데 그것도 다 떼어서 새이처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 여기는 뭐 자유롭게 내가 오늘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날로 또 잡아주고 그러니까 편리해요. 친절하시고 정말 막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이빨도 다 닦아줬어. 스케일링하고 또 이빨을 이제 제대로 못 닦아서 그랬나 봐.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주 속에까지 다 닦아주시더라고. 이제 이렇게 닦아야 된다고. 미안하고 막 창피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정혜 씨는 다른 이웃 주민들에게도 구강관리센터를 추천하고 있고요. 또 다른 주민은 치과의사와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 먼저 이빨 하나 요 뺐어. 충치 치료 이제 오늘 하루 올라가려고. 바로 일하면서 올라가서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첫째가 뭐 잘해주니까 좋은 거지 뭐. 고맙고 감사하지 뭐.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과분한 칭찬을 들을 때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과찬입니다.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you did such an amazing job on that project. I'm really impressed.
Oh, don't flatter me. It was a team effort. And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everyone's contributions.
You deserve all the credit.
I'm so flattered.
제가 잔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You deserve all the credit.
You deserve. 당신은 무엇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You deserve all the credit.
당신은 모든 공을 차지할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저는 비행기 태우지 말라고 했죠.
Don't flatter me.
Flatter. 아첨하다, 돋보이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인데 너무 돋보이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Don't flatter me.
반대로.
Don't flatter yourself.
이 말은 당신 자신에게 아첨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데요. 자만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I'm so flattered.
과분한 칭찬입니다.
Don't flatter me.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Hey, don't flatter yourself.
자만하지 마세요.
I'm so flattered.
과분한 칭찬입니다. 자, 이 표현들 기억하시면서 느린 속도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did such an amazing job on that project. I'm really impressed.
Oh, don't flatter me. It was a team effort, and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everyone's contributions.
You deserve all the credit.
I'm so flattered.
자, 이번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I get that a lot.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대화를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ld you look like our CEO?
Yeah, I get that a lot. People say I look like him, but that's not how I see i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ld you look like our CEO?
우리 회사 최고 경영자 CEO와 비슷하다는 말 들은 적 있나요?
Yeah, I get that a lot.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But that's not how I see it.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내 의견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That's not how I see it.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그럼 끝으로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Don't flatter m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did such an amazing job on that project. I'm really impressed.
Oh, don't flatter me. It was a team effort. And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everyone's contributions.
You deserve all the credit.
I'm so flattered.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so flattered.
과분한 칭찬입니다.
Don't flatter me.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Don't flatter yourself.
자만하지 마세요. 칭찬을 들었을 때 thank you, 고맙다는 말 외에도 여러 가지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